우리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그리고 그가 옥에 갇히고 신문받는 과정에 대하여서 우리가 다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의 총독 벨릭스 앞에서 또 유대의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 앞에서 그가 공식적으로 재판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다 같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로마의 권력자와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로마와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모든 권력의 중심지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종교적인 권력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들은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의 신앙을 주관하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1세기 로마 사회에서 특이한 것은 유대인들의 위치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로마에 정복당한 정복민이었는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그들의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는 굉장한 특권과 자치권을 허락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산헤드린 공회는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어느 도시든지 유대인들의 이 종교적인 삶을 관장할 수 있었고, 종교적인 재판을 시행할 수 있었고, 심지어는 로마 법이 아닌 유대 율법에 따라서 유대인들을 이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 그와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어떤 종교도 그렇게 할 수 없었지만, 유대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황제로부터 부여받은 굉장한 자치권을 누리는 특별한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총족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는 그들은 이 산헤드린 공회의 대제사장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였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안정적으로 통치하는 것이 총독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소요가 일어나거나 폭동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 로마의 총독은 즉시 이 로마로 소환될 것이고 그 책임을 묻게 될 것이고 그는 자기의 지위를 잃어버릴 그런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바울은 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의 권력자들 뿐만 아니라 온 세계,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온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로마의 권력자 앞에 섰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 로마와 예루살렘의 권력자들 앞에 서서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하여서 변호해야 하는 그와 같은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4장의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곳에서 자기를 어떻게 변호해야 하는가는 하나님의 복음에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의 이 재판은 단순히 바울 개인을 향한 재판이라기보다는 그가 전하고 있는 복음에 반대하는 이 유대인들의 고소와 그리고 바울을 끊임없이 이 세상을 요란케 하는 자다, 선동하는 자다 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고소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이 로마의 당국자들 앞에서 자신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장래에 매우 중요한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와 같은 첫 번째 재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재판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장래에 많은 것들이 달려있는 중요한 재판이었습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의 주장대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유대교와 다른 이단이며 그리고 로마 제국 안에서 불안과 소요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되어서 그것이 금지되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게 된다면 이후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위협에 처하게 될 것이고 복음 전하는 일은 불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무죄가 선고된다면 바울은 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사역에서도 오해와 비난과 박해가 줄어드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로마의 총독과 유대의 대제사장들 앞에서 심판받는 이 재판이 바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장래가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재판에는 난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울의 무죄가 분명하다 하더라도 이전의 유대인들은 로마인들과 함께 무죄한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때에 예수님에게서 어떤 흠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고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더 많아질 때에 이 예루살렘의 당국자들은 자신들의 권위에 대한 위기를 느꼈고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익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을 때에 그들은 무죄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 성인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님이 성전을 헐겠다고 위협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의 죄를 지었다고 고소했고 빌라도 앞에서는 그가 자신을 왕이라고 하면서 국가를 전복하고 황제에게 내는 세금을 반대하는 그와 같은 반역자라고 고소하였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을 심문할 때에 예수님에게 그런 고소가 전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그가 분명히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지만 그러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서 이 로마의 최고 권력자인 빌라도를 협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이 사람을 놓아준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그렇게 고소했을 때에 빌라도가 예수님이 무죄한 것을 알면서도 그는 부득이하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소요 사태를 두려워하고 그래서 자신의 지위를 잃어버릴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손에 내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주님을 향한 유대인들의 이 행적을 생각할 때에 바울이 무죄하지만 그가 무죄한 것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이 유대인들의 궤계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힘든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도 예수님과 매우 유사한 그와 같은 죄목으로 고소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때와 동일한 계략을 세우고 바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들은 아주 교활하고 자신들의 종교적인 전통을 주장하면서 바울이 로마의 해로운 인물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하여 여러 가지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 한 사람의 무죄를 정하는 것보다 그가 유대인들의 요구대로 이 바울을 죄인으로 처리하고 예루살렘을 그가 원하는 대로 평화롭게 통치하는 것이 당신에게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암시해 주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처지에서 바울이 어떻게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바울의 변론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믿는 자들을 위협하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교회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변정할 수 있어야 하는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는 세상에 공격해서 진리를 변호하는 일에 유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고소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가 적극적으로 진리를 변호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죽으신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결코 무기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거짓 고소에 대해서는 침묵하셨지만 그러나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기꺼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그렇게 증거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나 로마인에게나 이해될 수 없는 것이었고 극도로 싫어하는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곧 신성 모독이었고 그리고 로마인들에게는 그것이 마치 또 다른 왕을 의미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지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것이었지만 그러다 예수님께서 용기 있게 자신에 대한 진리를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거짓 고소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하심으로 그것을 무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매우 특별한 역사였지만 그러나 바울은 자기를 고소하던 유대인들 앞에서 더 적극적으로 자기를 변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유대인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변사, 즉 변호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둘로라고 하는 유명한 변호사를 데리고 가이사랴로 내려와서 바울을 총독 앞에서 정식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더둘로는 아마 로마법에 익숙한 헬라파 유대인일 것이라고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그는 로마법에 익숙하고 그의 고소의 그 내용을 보면 고대 로마의 형사소송의 전형적인 그런 변론을 그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에서 이 더둘로는 벨릭스의 호의를 이끌어내기 위하여서 아침에 가까운 말로 로마 총독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가 바울에 대해서 고소하는 내용은 세 가지 항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온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향해서 하는 첫 번째 고소는 이 바울은 천하를 시끄럽게 하고 그리고 선동하는 자다. 그래서 전염병 같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로마가 극도로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는 그 속주에서 일어나는 반란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반란이 일어날 때 아주 무자비하게 가차없이 진압하는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총독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이 더둘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바울이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소요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을 선동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사람이라고 그를 인식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두목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두목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유대교인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종파가 있는데 그런데 로마인들이나 초기에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유대교의 한 종파로 인식하였습니다. 바리새인도 있고 그 다음에 사두개인도 있고 그리고 그보다 더 작은 에세네파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은밀하게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열심당이라고 하는 과격한 분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유대교의 다양한 분파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 같은 유대인 그렇게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대교는 로마의 제국 안에서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도 유대교의 한 분파로서 그들에게는 유대교와 동일한 그와 같은 특권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해서 로마가 유대인들의 종교 활동에 대해서는 굉장한 자유를 부여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당국자들이었습니다. 즉,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이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로서 그들이 제국 안에서 종교적인 특권을 같이 향유하는 것을 참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나사렛 이단이다 이렇게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같은 유대교가 아니라 나사렛 이단이기 때문에 그들을 유대교로 인식해서 같은 종교적인 특권을 누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와 같은 고소의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들이 고소하고 있는 내용은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심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모든 내용을 아실 수 있나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또 유대인들도 다 그것이 옳다고 그렇게 총독에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세 번째 사항은 아주 치명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독자적인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받았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의 뜰까지만 갈수 있었고 그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 그 담장을 넘어가는 순간에는 로마 시민이라 할지라도 신성모독의 죄로 그들을 처벌할 수 있었고 죽일 수 있는 권리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을 더럽히고 신성모독의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이 죄목은 거의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죄목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벨릭스에게 바울이 이와 같이 성전을 더럽게 했다는 그런 고소를 한 것은 당신이 굳이 이 바울을 처벌하지 않아도 그를 우리에게 넘겨주면 우리가 그를 처벌하겠다는 그와 같은 의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고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변호사는 아니었지만, 그는 이 유대인들의 고소에 대해서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자기에게 씌워진 고소에 대해서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바울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지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찍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사로잡혀 가서 법정에 서게 될 때가 있을 텐데,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할 것을 넣어줄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처럼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자신에게 씌워진 제목에 대하여서 그가 아주 지혜롭게 답변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말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그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바울은 자신에게 씌워진 첫 번째 제목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벨릭스에게 말합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이미 5일은 바울이 로마 군인에게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있었던 기간은 굉장히 짧은 기간, 일주일이 안 되는 그와 같은 기간이었고, 그리고 그 동안에 그는 성전에서나 회당에서나 길거리에서나 누구와도 변론을 하거나 아니면 소동하게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다른 사람을 선동했다고 하는 그와 같은 고소는 결코 성립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누구에게 물어본다면 금방 아는 일이기 때문에 이첫 번째 고소가 헛된 거짓 고소라는 것을 그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4절에서 16절 말씀은 두 번째 고소에 대한 그 대답이 나옵니다. 그는 자신이 기꺼이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인가에 대해서 그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른 모든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다 믿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과 다른 어떤 그런 이단적인 사상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을 자신도 동일하게 믿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이 고소가 어떤 이단적인 사항이 아니라 자기를 고소하는 자들이 자기를 시기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항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자신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죄에 대해서 그는 이 벨릭스가 아주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그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 해 만에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드리는 중에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고 성전에서 그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여기에서 자신이 아무런 결례, 그 소동을 일으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목적이 자기의 민족을 구제하기 위해서 큰 선물을 가지고 올라왔다는 것과 그리고 결례를 행함으로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자신이 흠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자신이 이렇게 고소당한 것은 아시아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고소해서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이 법정에 와서 자신이 뭔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마땅히 말해야 되는데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법정에 와서 바울을 고소했다면 그들이 바울을 어떻게 무엇으로 고소했겠습니까? 앞에서 바울이 말하였던 이 두 가지 항목을 그들이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가 보기에는 이것은 다 어떤 로마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종교적인 문제로 논쟁하는 것뿐이었지 그것은 로마의 총독이 관여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벨릭스는 분명히 이 일에 대하여서 바울에게 무죄를 선고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따르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무고죄입니다. 이 로마의 통치자들은 이 쓸데없는 일을 가지고 자신들의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귀중한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게 한 사람들을 결코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가혹한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아시아로부터 온 이 증인들을 데리고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벨릭스가 자신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을 이 데리고 오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을 유야무야 없던 것으로 하려고 하는 그들의 계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상황을 이 벨릭스에게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정말 로마의 법에 의해서 심판받을 일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마땅히 이 자리에 와서 나를 고소해야 되는데 그들이 당신 앞에서 고소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고발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이 변론이 얼마나 지혜로운 변론인지를 봅니다. 어떤 변호사도 이것보다 더 잘 변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의 변론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바울에게는 유대인에게나 로마에게나 어떤 잘못도 범하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이 모습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공격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변화하기 위해서 유능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왜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는지, 세상이 무엇을 비판하는지 그것을 알아야 하고, 사람들의 이 무지하고 억지스러운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움츠러들거나 겁을 먹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답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또 교회의 어떤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그 까닭 없는 무지한 그런 비난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우리 성도들의 말과 행동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까닭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보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변호할 것인가, 우리의 신앙을 변호할 것인가, 사람들의 왜곡된 생각과 그들의 그 무지한 말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우리들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매우 지성적으로 유대인들의 고소에 답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를 재판하는 사람들은 다 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탄은 이 세상에 더 교묘한 것들로, 더 교묘한 방법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치관, 사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가치관과 철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상대주의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고 우리 자신이 좋아하는 것, 개인의 판단과 가치관이 절대적인 진리 위에 서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다, 아, 당신이 그렇다면 뭐 그런 거지, 이렇게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이 자신의 입장에서 자기의 이해를 따라서 말하는 그 말들과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삶의 가치관이 얼마나 허망하고 그리고 부질없으며 그것이 악한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밝혀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상대주의와 개인주의와 물질주의 정신으로 가득한 우리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동성애나 낙태의 문제나 안락사와 같은 그와 같은 것들을 개인의 자유의 문제로 몰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동성애나 낙태나 안락사를 과감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이 물질주의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화론적인 그런 철학 체계 가운데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우리 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 진화론이라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아주 크게 해치고 우리 인간을 동물과 같은 존재들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그런 고귀한 존재가 아니라 단순히 생물학적인 진화를 통하여서 나온 그런 존재들이라면 우리는 참으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영적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고 인간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직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직면한 도전 앞에 우리들은 바울처럼 하나님의 지혜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지성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은 단순히 말로만 진리를 변호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진리를 변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벨릭스의 법정에서 얼마나 놀라운 변론을 하는지 우리는 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울의 이 변론이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변론이 되기 위해서는 바울의 삶에 그가 말하는 것에 담겨져 있는 이 신뢰할 만한 바울의 그 인격적인 삶을 그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자기를 고수하는 자들의 논리를 무력화시키고 자신의 무죄함과 복음의 진전성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울의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이고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그 삶이 그것을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복음에 합당한 삶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는 아주 효과적인 논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써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바울 자신에 대한 말입니다. 즉 그가 하나님을 모든 유대인들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섬기지만, 그러나 자신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그리낌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바울 자신에 대한 말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말은 자기를 고소하는 자기 앞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다른 바울 자신의 삶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비난에 대하여 단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는 어떤 비난받을 만한 것이 없고 자기는 위선적인 것이 없으며 그리고 어떤 비난받을 만한 흠이 없다는 것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고소하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을 압도하는 도덕적이고 거룩한 삶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기꺼이 자기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양심에 그리낌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전통을 앞세울 뿐이지 자신들의 삶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양심에 그리낌이 없이 이 바울을 고소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거기에는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부정과 부조리는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으며 또 우리 주님에 의해서 신랄하게 그들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였고 외식하는 위선자들이라고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로마의 위정자들도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교묘한 악한들인지 그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의 위정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통치할 때 그들의 골머리를 앓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유대인들의 참 논리적이지 않은 말할 수 없는 그런 이 교묘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유대인들의 말을 절대 곧이곧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와 다르게 그의 말과 행동에는 어떤 숨겨진 음흉한 계략이나 자기를 위하는 그런 이기적인 변론이 아니라 그의 변론 가운데서는 있는 그대로 자신의 양심을 따라서 말하는 이 바울의 말의 능력을 그들은 거기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만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동족을 위한 구제의 선물을 가지고 올라와서 사랑으로 섬기는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비난받을 만한 어떤 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거룩한 삶이 가장 강력한 진리에 대한 변증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험이 없는 거룩한 삶의 능력은 모든 시대, 모든 공격으로부터 진리를 변화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세계 가장 강력한 제국,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총리를 지낸 자였는데, 그는 이 바벨론 제국의 수도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홀로 진리를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리오의 궁정이 있을 때에, 이 다리오의 궁정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실각시키기 위해서 그에게 험을 찾았지만,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에게서 찾을 수 있는 험이라고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30일 동안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계략이 성공하여서 다니엘을 고소하였고 그를 사자굴에 던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고, 이 다니엘의 험 없는 삶을 알고 있는 이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고소하였던 모든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지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정말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대적하였지만, 그러나 그의 흠없는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이러한 진리를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비난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교회를 향한 가장 큰 도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난할 것이 없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르침에 있어서도 영적인 곳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것이 없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는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가르침도 물질과 성공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동일시되는 그런 타락한 모습을 숨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도 알고 세상도 다 아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선포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위기를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직시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다 자신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성공을 추구하는 그와 같은 세속적인 모습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데 얼마나 두려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상상할 수도 없을 지경입니다. 교회가 어둠 속으로 던져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난하고 어려워도 진리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고 거룩한 삶을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은과 금을 줄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인간의 문제를 돈과 물질 속에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되고, 인간의 영혼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고, 교회는 이 세상에 대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뭐 더 이 새로운 것을 말해주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과 그리고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그런 말을 하기 이전에 우리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모든 고통스러운 삶에 다가갈 때에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이런 말로 다가가지 말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말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쑥스럽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입을 다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이런 말을 하지 말고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주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상에 소망을 주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바울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인간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이 세상에 말해주고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의 거룩함으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성도들에게 다가와서 자신들에게 어떻게 이 소망이 있는지 우리에게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삶의 능력, 거룩함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결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영혼들을 어두운 가운데서 구원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복음을 말하고 우리의 삶의 거룩함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과 소망을 전해줄 수 있는 교회로 설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